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에 고위 관리들과 장시간 북한에 대해 논의하며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6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해서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화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7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우선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조건이 맞으면 미래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7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유엔 결의가 북한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했다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자신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강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최신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자신의 골프장에서 일하는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일련의 글에서 새 여론조사를 엉터리 가짜뉴스 여론조사라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에서 개최한 정치 집회들은 자신에 대한 지지가 계속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여러 요인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더욱 결속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7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관련해 미국과의 연대를 표시했지만 필리핀 정부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불법 마약과의 유혈 전쟁 중에 명백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 관리입니다. 두 지도자는 회담 시작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두 나라 사이의 동맹과 북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고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은 무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전쟁 범죄를 조사해온 유엔 조사위원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스위스 법무장관 출신인 카를라 데넬폰테 시리아 내전 조사위원은 6일 스위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직서를 썼다며 유엔 안보리가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폰테 위원은 유엔 안보리에 정치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케냐 대통령 선거에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일 실시되는 케냐 대선에서는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과 오랜 경쟁 상대인 라일라 오딘가 후보가 맞붙는 가운데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2013년 대선에서도 경쟁을 벌여 케냐타 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후보가 승리할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잠은 너무 많이 자도 또 너무 적게 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루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성인 남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미만인 사람은 8시간이 넘는 사람보다 허리둘레가 약 4cm 길고 체질량 지수도 1.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잠을 적게 자면 혈압과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사람은 수면 중에도 열량을 소비하는데 잠을 적게 자면 열량 소비는 줄고 대신 깨어있는 동안 음식물은 더 많이 섭취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는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6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연구진은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 22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도에서 31도, 함흥 22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은 22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디 그래머의 곡입니다. Keep Your Head Up, 고개를 들어라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ve been waiting on the sunset, bills on my mindset, I can't deny it, getting higher than my income, income's breadcrumbs, I've been trying to survive, the glow that the sun gets right around sunset, helps me realize, this is just a journey, drop your worries, you are gonna turn out fine, oh, you turn out fine, fine, oh, you turn out fine. But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my hands in my pockets, kicking these rocks. It's kind of hard to watch this life go by. I'm buying into skeptics, skeptics mess with the confidence in my eyes. I'm seeing all the angles, thoughts get tangled. I start to compromise my life and my purpose. Is it all worth it? Am I gonna turn out fine? Oh, it turned out fine. Fine. Oh, you turn out fine. But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I know it's hard. Circling around again, it comes around again. I say only rainbows after rain. The sun will always come again, and it's a circle, circling around again. It comes around, but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 Hey, I know it's har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 구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중국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서 러시아 당국의 지난해 대선 개입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필리핀에서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죠?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지난 토요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가 큰 주제가 됐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동성명을 냈지만 남중국해의 분쟁을 놓고는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회의 당일에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어떤 사정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토요일 회의 직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달 4일과 28일에 거듭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무거운 우려를 표시하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북한이 거부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도 담겼는데요. 이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빠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지만 중국을 비판해야 한다는 베트남의 반대가 확고해서 완고해서 또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성명은 내지 못한 건가요?
진통 끝에 다음 날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회의 당일 이례적인 심야 회담이 진행됐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회원국 외무장관들 사이에 후속 접촉이 이어진 끝에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간척 매립 사업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를 명시했고요. 인근 해역의 비군사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 중국을 비판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
네, 성명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남중국해 일대의 간척 매립 사업이란 이 중국이 진행해온 인공섬 건설을 바로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비군사화란 인공섬의 군사시설을 구축해온 중국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의미고요.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 강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진 배경은 뭘까요?
네,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현안에서 이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의장국 필리핀과 전통적인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 등을 통해 활발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강도와 분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 건데요. 최근 남중국해 자원탐사를 기획했다가 중국의 군사적 공격 위협 때문에 중단했던 베트남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 회의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노력이 무산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성과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일요일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세안 외무장관들 사이에 별도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처리 방향 등을 규정한 행동수칙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이 왕 부장이 이날 밝혔습니다. 행동수칙 초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상정돼서 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당사국들이 합의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핫라인, 그러니까 이 직통통신망 개설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화통신 등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 이를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금 이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현장에 가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월요일 고노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개발과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해 7월에 이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월요일 같은 장소에서 아세안 외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한국 등 관계국 외무장관들이 동참하는 회의가 개막됐죠.
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마무리된 필리핀 마닐라에서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이어지는데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ARF에서는 앞선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남중국해 분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 문제 외에도 최근 영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 무장 반군들의 테러 행위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앞서 전해드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현장에서 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요일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ARF 계약 개막 전야 만찬 일정에 맞춰서 개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두 장관은 지난해 러시아 당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 해킹 등으로 개입한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 회담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틸러슨 장관이 다음 날 이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이 양국 정부 사이에 심각한 불신을 일으켰다고 이 라브로프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양국 관계에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라브로프 장관이 이해하도록 도왔다고 밝혔고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측을 갈라놓는 이런 이 보기 드문 불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는데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회담에서 이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양국 관계가 근래 가장 불편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당국의 대선 개입 사실이 관계 당국의 수사로 드러나자 워싱턴 주재 러시아 외교 인력 35명을 추방하고 또 관련 시설을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법을 공표하면서 러시아 측이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1일부로 자국 내 미국 정부의 소유 시설 일부를 폐쇄하거나 압류했고요. 또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외교 인력 755명이 현지를 떠나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측의 미 외교 인력 추방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7일 월요일 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다음 달 1일까지는 답을 내놓겠다고 전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문제 등도 논의했는데요. 양국 간의 의견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군요.
네, 최근 여러 해 동안 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서 이 삼성그룹의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관련 사건은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30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 약 2,66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특별검사가 설명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내용 좀 알기 쉽게 풀어주실까요?
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 최순실 씨가 주도한 재단 등을 통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최 씨 등이 국정 주요 활동에 개입하도록 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3월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구속돼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역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이 최 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루와 이 K스포츠 재단 등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기업이 삼성이고요. 또 삼성은 또 승마 선수인 최 씨의 딸에게 값비싼 외국산 말과 해외 훈련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측근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삼성 측의 행위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과정으로 꼽혀온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과정에 이 정권의 도움을 바라고 감행한 뇌물 공여라는 것이 이 공소 요지입니다.
네. 자, 이제 판사의 판단이 남게 됐죠?
네.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은 이만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이 재판부에 요청한 거고요. 유죄냐 무죄냐 여부는 이제 또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확정될 예정인데요.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이 형량은 구형량과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형이 구형된 데 대해서 이 부회장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월요일 선고 공판에서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게 제 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는데요.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진행된 계열사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공소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고요. 또 삼성이 최순실 씨 딸의 이 승마 선수 활동을 도운 것도 최 씨 측의 강요와 공갈의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 중에 정권과 측근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선고 내용은 어떻게 될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 최근 바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이 생중계 방송되는 그런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 측은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할 계획인데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한국은 이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 혐의자들에게 세 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먼저 자세히 알아보고요. 시카고시가 법무부의 이민자 보호도시 기금 중단 위협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 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의 한 직원이 익명으로 성차별적인 글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잇따르는 성차별 논란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 보도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인데요. 이 신문은 펜스 부통령 등 일부 공화당 정치인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그림자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 펜스 부통령 등이 대선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꾸렸고 정치자금 모금단체를 출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욕타임스 기사는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든 팀에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보도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라면서 행정부를 분열시키려는 언론의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가짜 뉴스가 나오든 자신과 자신의 팀은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하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해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특검이 워싱턴 DC에 연방대배심을 구성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이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꾸렸고 이 정치 자금 모금 단체를 출범시켰다고 하지만 이 펜스 부통령의 반박 성명도 나왔고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보도의 정확성을 자신한다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란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 측은 이런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펜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얘기고 완전한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일요일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absolutely true that the vice president is getting ready for 2020 for re-election as vice president.
네, 펜스 부통령이 2020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콘웨이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혹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대선에서의 큰 승리를 비롯해 본인에 대한 모든 것을 잘못 예측한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미숙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실베니아와 아이오와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지에서의 집회를 보라며 자신의 지지 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비판했고 또 펜스 부통령도 부인했습니다만 이 펜스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공화당 내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연방 하원 의원과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낸 주류 정치인입니다. 또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로 공화당의 거물급 후원가인 억만장자 코크 형제나 보수적인 단체 이 정치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에게 매우 충성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공개 성명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이 펜스 부통령 외에 공화당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나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벤 세스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 등을 들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다른 정치인들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케이식 주지사는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더라도 이에 맞서 공화당 경선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는데요. 이 케이식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만 승리했을 뿐이지만 경선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에 남아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전날인 일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도시 단속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라면서 연방정부의 협박에 굴해서 가치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메뉴얼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자, 이메뉴얼 시장이 연방정부의 협박이라고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정부가 어떤 협박을 했다는 거죠?
시카고시 당국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안전기금을 받으려면 연방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카고시 관리들은 이런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나설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시카고는 한 해 320만 달러의 공공안전기금을 받고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요. 이를 경찰차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시카고시의 높은 살인율을 지적하면서 시카고 시장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 이민자 보호도시와 관련해서 연방기금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자가 풀려나기 48시간 전에 연방이민국에 미리 알릴 것, 또 이민국 관리 들의 이 지역 교도소 출입을 무제한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방 기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뉴멕시코주의 에버퀘크와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나디노시와 스타크튼이 연방기금을 요청했다며 이를 네 개 도시에 보낸 편지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연방기금 제공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는 어떤 사람이 합법 이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문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가 교도소에서 풀려났을 때 이민국에 이를 알리지 않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선 인터넷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과 관련한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한 직원이 작성한 익명의 문서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글의 한 중견 엔지니어가 작성한 일명 다양성 반대 선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직원은 구글의 최고 기술직에 여성이 부족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성차별로 관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여성은 생물학적 특성상 사회적이고 예술적인 직업에 알맞는 반면에 남성은 코딩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부호화 작업 등이 더 맞는다며 이런 생물학적인 차이가 바로 기술직과 고위 임원진에서 여성을 보기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글이 어떻게 공개된 건가요?
네, 이 글은 지난 금요일 구글의 내부망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후 정보기술 전문 인터넷 매체인 기즈모도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작성자는 또 이 구글의 문화가 좌편향됐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 정치적 단일 체계를 만들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글에서 진행되는 성별,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움직임 역시 좌편향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구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구글의 다니엘르 브라운 다양성 통합 담당 부사장은 이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문제 글은 구글이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관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부사장은 그러면서 다양성과 통합은 구글의 근원적인 가치이자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문화라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의견을 포함해 직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환경이 돼야겠지만 구글의 사내 원칙과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구글 측은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요?
예, 소셜미디어 상에선 구글을 비롯한 IT 업체들의 산실인 이 실리콘밸리의 성차별 문화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구글의 전 직원인 에릭 베이커 씨는 이 같은 문서가 실망스럽지만 놀랍진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성차별적인 사내 환경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직원이 이렇게 안심하고 성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쓰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년 전부터 성차별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 기업마다 성에 따른 차별과 또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구글의 경우도 다양성 부사장을 따로 두고 있고요. 또 다양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6월에 공개된 다양성 보고서를 보면 구글의 남성 직원 비율은 69%로 전체 3분의 2가 넘습니다. 또 이 중 백인의 비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25%에 머물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기술직 여성 비율 역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글의 전 다양성 부사장이었던 낸시 리 씨는 재직 시절에 다양성 정책에 반감해 보인 직원이 3분의 1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를 쓴 익명의 직원 역시 자신의 선언에 많은 직원이 공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성차별이나 성추문 문제로 이 대표직을 잃게 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죠.
예, 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죠.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 씨는 기업 내 성희롱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중소기업 투자회사 대표인 저스틴 칼드백 씨가 6명의 여성 기술업체 대표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민간인 대학살, 킬링필드를 탈출해 1981년 부모님과 함께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된 리타 핀 아렌스 씨. 4살에 불과했던 난민 소녀는 이제 40살의 교육자가 되어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타 씨 아버지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부유한 명문가의 딸이었지만 난민 신분이 된 부모님은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은 리타 씨에게 늘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했고 아이다호 시골 마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리타 씨는 미국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Amazing. I mean, there were. I was surrounded by incredibly inspiring students.
예일대에서의 생활은 정말 멋졌어요. 똑똑하고 영감을 주는 친구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 둘러싸여 생활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들과 회의를 준비하는데 한 명이 지미를 연사로 초청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지미가 누구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말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유명 인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리타 씨는 또한 친구들과 지뢰 퇴치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대학 생활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리타 씨는 또 이 대학 졸업 후 가게 된 첫 직장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됩니다.
My first job was actually in college. I worked at the library for the Fortune of Holocaust Video Archive.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일한 곳은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있던 홀로코스트 비디오 보관소였어요.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겨서 기록에 남기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들이 캄보디아에서 저희 부모님이 겪었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난민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의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는 역사의 한 단편이 아니었습니다.
That experience with the library helped me think about what I wanted to do in life, and that was really to help other people.
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지뢰 퇴치 운동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늘 뿌듯했는데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사 시험을 통과한 리타 씨는 코네티컷 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6학년과 7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 가게 되면서 워싱턴 DC로 오게 되지요.
And at that point, I said, you know, I didn't like some of the things I saw as a teacher that the district was doing.
교사로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교육 정책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이 제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National Board Pro-Teaching Center라는 단체에 들어갔어요. 교사들을 교육하고 교육 정책을 짜는 곳인데 거기서 4년간 일하면서 어떻게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는지 배우게 됐죠. 이후 빈곤 학생과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또 다른 교육단체에서 일했고요. 동남아시아 행동센터라는 민간단체, 또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연합에서 교육부를 이끌면서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리타 씨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아시아태평양계 장학금재단의 정책공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닐 호리코시 대표는 리타 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Rita is just an outstanding professional. You know, she has been pursuing her PhD. She's been working.
리타 씨는 뛰어난 교육 전문가입니다. 여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밟을 정도로 열정적이죠. 우리 재단의 전략 공보국장 자리가 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리타 씨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민자 자녀들이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리타 씨의 배경과 지식,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생각할 때 리타 씨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리코시 대표는 친구에서 이제는 같은 직장의 동료가 된 리타 씨에 대해 호감과 함께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She's just absolutely outstanding. You know, she's very poised. You know, one thing I always share with most people about Rita is that she's always smiling.
리타 씨의 첫인상은 탁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소를 띈 얼굴도 인상적이었어요. 리타 씨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온갖 역경을 다 겪었을 텐데도 얼굴에 늘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죠. 무엇보다 리타 씨는 세계 많은 난민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킬링필드 대학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아 이렇게 미국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는 리타 씨야말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리코시 대표의 말대로 리타 씨의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I'd like to invite our education panelists to the stage. And let's give them a warm welcome. Rita Penn Arns from the Southeast Asian Resource Center. You have taken a very significant role this last year.
작년 10월 백악관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의 달 행사. 리타 씨는 아시아 이민자들의 교육 정책에 관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공교육이 왜 중요한지 또 이민자 자녀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We represent the interests of Southeast Asian Americans, which are the largest.
리타 씨는 이제 이렇게 백악관 행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교육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I really like what I'm doing now, which is looking at how we can really help other students.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좋아요. 전 성공의 열쇠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장 없이는 좋은 직업을 갖기 힘들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부모 또 정책 이반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전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정부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가난한 계층 학생들과 소수계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정책 전문가이자 연방 의원이 돼서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또한 미국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출신의 교육자 리타 핀 아렌스 씨의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타 씨의 가족과 리타 씨의 뿌리 찾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제니퍼 유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야, 네 방 무척 깨끗하다.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저는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날마다 정돈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오늘의 expression is clean, C-L-E-A-N, clean, and tidy, T-I-D-Y, tidy, clean and tid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는 깔끔하고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my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 방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그럼 오늘의 표현, clean and tidy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Albert의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집에서 제작이 가능한 일명 급조 폭발물 IED는 테러리스트들이 반대 세력을 공격할 때 사용하지만 민간인을 해치는 데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는 이런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시리아,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급조 폭발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인 랜드마인 모니터의 대인줄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급조 폭발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2014년 1075명, 2015년 13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러 분자들이 한때 점령했던 지역에 설치된 급조 폭발물은 병력과 민간인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IS는 모술 지역의 최후 격전 당시 민간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도로에 급조 폭발물을 심었습니다. 이후 모술에서 후퇴할 때도 주요 기반시설과 학교, 병원에 폭발물을 수천 개 매설했습니다. 미 국무부 스테파니 피코 공공외교 담당관은 ISIS나 탈레반과 같은 테러 조직들이 이라크와 아프간, 시리아 등지에서 치안 불안을 야기하거나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급조 폭발물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ISIS는 특정 지역에서 퇴각할 때 불안정을 지속시키고 공동체의 경제적 재건과 회복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 폭발물을 설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등 재래식 무기 해체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93년 이래 전 세계 100개국에 2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 급조 폭발물을 사용하는 연계 조직들을 파괴하고 이런 연계 조직과 맞서 싸우는 병력을 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피코 담당관은 급조 폭발물 대응 활동은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활동과는 달리 임박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급조 폭발물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급조 폭발물의 사용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